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때로 새벽 예배를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상황이 더 힘들어지거나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변함없이 또한 우리가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 여정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었느냐. 아마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너는 염려 없이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너는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를 찾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닥쳐지는 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결국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는 강물을 건너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애굽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럴 일이 전혀 없겠죠.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길 속에는 강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테니까 그 길 접어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길만은 못하겠습니다.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꼭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이 길을 건너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기도 너는 들어가라. 네가 이 길을 지나갈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다시 말하지만은 너의 인생 여정은 내가 이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만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물 가운데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침몰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물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먼저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에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을 갈라주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먼저 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순식간에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었지만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여정에 따라서 무모해 보이지만은 물 가운데 발을 디뎠을 때에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길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여정은 다 이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붙이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뎠더니 놀랍게도 그 물 위에도 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믿음으로 가야만 보이는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신기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몰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그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만 그 견고한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물 위에도 길이 보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 신기한 길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담대함이죠.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다라고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앞에 강이 있다 할지라도, 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하면서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곧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놀랍게도 보통 때보다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이었지만 그 불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그래서 담대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도, 물 위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준비를 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를 손에 쟁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면 담대하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면서 마음속에 담대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하라,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물 속에서도, 위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또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오히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우리를 쫓아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가지만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 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나면서도 그들은 감사하면서 쫓겨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박해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며칠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쳐서 왔는데요. 160km나 걸어서 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겨우 도착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허담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핍박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막 분위기를 조장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악감이 뭡니까? 악한 감정이죠.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면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조심해야 됩니다.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갈수록 이런 핍박이 더해가는 것은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기에 충분한 겁니다. 160km를 걸어서 왔는데 지치고 힘든 여정이죠. 아무리 기쁨이 충만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한번 걸어가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여정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막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면은 화가 날만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화가 날만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해 보이던 성도들도요 어느 순간에 막 화를 내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까지도 참으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왜 이들이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상했겠죠.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선동을 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지만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오래 있어 그랬죠. 오랫동안 있으면은 적어도 한두 번은 휘말려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유능한 자입니까? 사탄이요 성도들의 가장 그 약한 부분, 그 약점을 제일 잘 캐치를 해냅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99번은 잘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말려 들어서 큰 소리 칠 수 있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는 이 방법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를 힘입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을 기도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 그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비결이 바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겼고 손을 내렸을 때에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이 사탄의 술수에, 그 능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했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실 바울도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이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으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는요, 좀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라 가면 부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요, 좀 외부적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좀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소리를 좀 지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그 속에서 솟아올라옵니다. 군인들이 군가를 힘있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가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쫄아서 전쟁터에 잘 나가지 못했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담대해지냐면 주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좀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눌려있던 마음들이요, 좀 뻥 뚫려지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담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은요, 잠자는 것이 두렵죠. 꿈꾸는 것도 두렵죠.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귀신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는 결국 그 사람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가위 눌리는 것은 알고 보면 영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게 하지 않죠. 사탄이, 귀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뭔가에 눌려있으면 갑이 눌릴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좀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갑이 눌리는 거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함으로 사탄의 이 계략을 이겨내고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역사,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담대함을 주셔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옵소서, 적어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항상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매우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바울의 설교 외에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이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특별한 기적이 없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야고보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덜 영광이 덜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복음은 아주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이적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복음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한 경우를 들어서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속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방언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만약에 내 기도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줄이시는 게, 목소리를 줄이시는 게 그게 잘하시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을 향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자유롭게 다양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선하게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충성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복음이 분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순수하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3절 말씀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죠. 바울 일행이 가는 곳에는요, 어디서나 이 소동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소동과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요, 순수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마다 이 소동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은요, 순수한 그 복음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싸우는 것입니다. 참이, 복음이 들어가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타협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정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정상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때 참으로 중요합니다. WCC 총회가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교황이 인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부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총회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그 옆에는요, 부산 백스코 옆에는 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그 집회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고 하나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거짓이 들어오면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WCC가 들어간 모든 나라들, 그리고 WCC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은, 예배를 드린다면은 전 세계 교회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탄이 우리나라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우리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지금 이민족 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이마에 표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그랬죠. 달려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사도는요, 또 이고니온에서부터도 또 도망을 해서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리고 그 근방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니까요, 또 다른 곳으로 160km나 걸어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또 도망을 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멋쟁이들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비겁하게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해가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매우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좀 기록을 해주세요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분들 많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당시 바닷물이 여러분 그 얼마나 차가운 물입니까? 대서양의 그 얼음이 있는 그 빙하와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 얼음물입니다. 그 얼음물에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무엇 하나라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 구명정 있지 않습니까? 그 구명정에 사람들이 탔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잠깐 올라갔다가 도무지 양심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올렸습니다. 구명증에 사람들이 더 탈 수 없을 정도로 타고난 이후에 그래도 사람들이 물속에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헤엄을 쳐서 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는 내버려 두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헤엄쳐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심정이 제가 이 말, 그 글을 읽다가 그 마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에 그때에 따뜻한 곳에서 이 옷을 입고 편안하게 지낼 이때에 이제 그때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어서 그분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 교회에서 데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데글리라고 하는 존경받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고니온 출신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데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고 나중에는 순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아 도망을 하고 말았지만은 그때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와 같이 훌륭한 일꾼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했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는 이나 뿌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심어주는 이, 뿌려주는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도망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